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a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했다가 퇴각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가 제주 남방 이효도 인근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상공으로 들어와 포항 울진 동쪽 공해상공을 우회해 남해하는 과정에서 카디지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는 이효도 중첩상공을 제외하고 동해 카디지에 20여 분을 머물렀습니다. 합참은 중국 군용기의 이번 카디지 진입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며 카디지 진입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중국 대사관 무관부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은 올해 들어 자주 카디지에 진입해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과 평화협상을 재개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추수감사절을 맞아 아프가니스탄 소재 마그람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최근 평화협상 타결에 근접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의 테러를 이유로 협상을 중단시킨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탈레반이 원해 협상을 재개했다면서 잘 될 것이니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프간 주둔 미군을 8,600명 수준으로 줄이길 원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탈레반과의 평화협상 결과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 1만 3천여명이 주둔해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상대로 18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탈레반 측은 미국과의 평화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오늘 향년 101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아들인 나카소네 히로푸미 씨 측은 나카소네 전 총리가 이날 도쿄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지난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일본국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는 태평양 전쟁 패전국인 일본을 냉전기간 서방 진영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재임 기간 미일 동맹 강화에 주력했고 일본 방위비를 대폭 증액했습니다. 특히 50년 넘게 의원을 지내면서 일관되게 전후 정치 총결산을 내걸고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의 우경화를 앞장서서 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1985년 전후 일본 총리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오늘 홍콩 이공대학에 대한 봉쇄를 풀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어제부터 학교 안으로 들어가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2주 전 시위대가 진입해 경찰과 격렬한 충돌을 빚었고 이에 경찰은 그동안 학교를 포위하고 시위대를 압박했습니다. 학교 안에 있던 시위대는 대부분 경찰에 잡혔거나 탈출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학교 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화염병 약 4천 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수색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는 없었습니다. 홍콩 경찰 당국은 이공대 시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약 1,4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군과 경찰이 어제 반정부 시위대에 총을 쏴 최소한 40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과 BBC 방송이 집계한 사망자 수는 40명이며 로이터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이용해 45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나시리아와 수도 바그다드 그리고 나자프 등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에서는 시위대가 다리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군경이 총을 쏴 최소한 2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바그다드에서는 4명, 나자프에서는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나자프에서는 시위대가 이란 영사관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현 정권을 지지하는 이란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다양한 신형 발사체 발사를 계속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연내 미북 실무협상 개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들이 시행돼도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은 극소수일 것으로 미 의회 예상국이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다양한 신형 발사체를 계속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동시에 군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북한의 28일 발사체 발사는 올 들어 13번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한 달여 뒤인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 시한을 정하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 신형 무기 시험을 지속해왔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새롭게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신형 발사체는 5가지입니다. 북한은 5월 4일을 시작으로 5월 9일과 7월 25일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발사했습니다. 7월 31일과 8월 2일에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8월 10일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불리는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8월 이후 세 차례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10월 2일에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도 단거리 미사일 실험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과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유화적으로 반응했습니다.
Range missiles, we never discussed that. We discussed nuclear. What we talk about is nuclear. Those are short-range missiles, sure. And a lot of other countries test that kind.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이 북한과 논의하지 않은 것이며 많은 다른 나라들도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종류의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 있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라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라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We, you know, continue to urge the North Koreans to resolve all of the things that the president.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논의한 모든 것들을 북한이 외교를 통해 해결하기를 계속 촉구하며 더 이상 도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목적을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와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창한보는 28일 VOA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에 거듭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hoping that this belligerent attitude will convince President Trump to make some concessions.
북한은 이런 호전적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발사는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소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량에 주목했습니다.
With the amount of tests that they're doing, it's likely that they have passed from merely testing to training.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를 미뤄볼 때 이제 단순한 시험 단계를 거쳐 훈련 단계로 진입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유사시 사용하기 위해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목적에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군사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앞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을 재개할지 여부가 관심사라며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연말 시한이 지나면 주요 무기 시험들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덜 심각한 도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미국에 대한 조급함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은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무기시험을 더 자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며 동시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탄핵 관련 청문회 때문에 김정은의 연말 시한을 무시하고 있다는 다른 전문가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날에 주목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의 발사가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시간에 이뤄진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미국의 중요한 공휴일에 미사일을 시험했다는 설명입니다. 언론들은 북한이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 발사가 이뤄진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리는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며 역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포함한 북한의 발사체는 올해 들어 13번째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의 연말 시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분석을 통해 이때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2017년 화염과 분노로 당시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 신문과 AP통신의 28일 북한 관련 기사 제목은 공교롭게도 거의 같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대북 외교 시간 마감 임박을, AP는 북한 핵협상 마감 시간 임박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두 언론 모두 대북 협상의 연말 시한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분석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현재 활화산 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칼린 전 분석관은 현재 한반도 상황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며 뒷걸음칠 시간이 많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미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연말 시한을 북한이 정한 인위적인 시간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12월 31일 이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재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경우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고 미국이 강하게 대응해 전쟁 직전까지 갔던 화염과 분노의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탄핵 조사로 대북 외교에 집중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북한 모두 잘못 계산해 행동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스티븐 나지 국제기독교대학 교수를 인용해 2020년에 들어서면 미국과의 일종의 타협을 위한 전략적 창구가 급속히 닫히면서 제재는 더욱 영구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협상을 포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함께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강경 성명에 주목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재선을 준비하면서 연말 시한 이후 나타날 북한의 중대한 태도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문은 최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국, 일본 등과 갈등을 보이며 이들 나라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는 북한과 중국만 이득을 보게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협상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한은 모두 12월 31일로 같은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북한과의 협상에 집중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더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정부는 미국과 북한,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연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연말 시한을 앞둔 미북 협상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겐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친서를 보내거나 혹은 정상회담을 갖거나 아니면 실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 세 가지에는 모두 위험이 따른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시간을 벌려고 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연기할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김 연구원은 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해도 실무 협상을 통한 적절한 준비가 없는 한 제2의 하노이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실무 협상이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은 일괄 타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북한과 연말 시한 내 성과를 보지 못할 경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김 위원장을 만나줄 미국 대통령임을 인정하고 실무자들에게 협상의 권한을 줘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 독일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28일 북한의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신뢰 조성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외교적 절차에 다시 관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과 독일 외무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발사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특히 북한이 미국에 연말까지 타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같은 최후 통첩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연내 미북 실무 협상 개최 가능성을 낮게 점쳤습니다. 회담이 열리더라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대화가 아닌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의전용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안으로 제시한 연내에 비핵화를 위한 미북 실무회담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 교수는 협상이 열릴 개연성이 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회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미국도 일정 부분 협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서로 필요에 의한 대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라기보다는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의전용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톱다운 형식으로 다 지금까지 협상을 끌어왔으니까 지금도 계속 공존시킬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미사일을 쏘게 되면 대선을 앞둔 트럼프에게 일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또 트럼프 정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자꾸만 협상의 그런 그 실마리를 찾으려고 미국은 하겠죠.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스톡홀름 미북 실무 협상에서 양국 간 큰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북한이 하노이 회담 때보다 더 어려운 조건을 미국에 제시하고 있다며 회담 개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 경제 협력의 확대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며 북한이 핵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때보다 더 강경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적극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대북 인도적 지원, 그리고 뭐 남북경협 허용을 넘어서는 보다 이제 과감한 그런 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수개월 내에 북미 실무회담이나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낮아 보입니다.
정 본부장은 따라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길이란 비핵화 협상 중단,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제재 극복,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본격화, 위성발사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이미 마음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받을 리 만무한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오히려 그렇게 강력한 도발을 하고 그리고 판을 확 바꿔서 어쨌든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후에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이 좀 유리한 입장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 그런 의도가 읽히네요.
박 교수는 북한이 발전권과 생존권을 강조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며 미국 입장에선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달리 김정은 대회부의 저자인 곽길섭 원코리아 센터 대표는 연내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상 외로 북한의 도발 강도가 센 데다 최선희 등 고위급 인물들이 동원되고 대남 도발을 더 극대화하는 걸 보면 북한이 어떤 각본에 의해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회담을 안 한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적대 관계로 돌아선다. 이런 게 아니고 굳이 김정은이가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삼았지만은 30일이나 남았습니다. 그죠? 또 30일 지나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또 그 데드라인은 데드라인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주 극도의 벼랑끝 전술을 쓰면서 극적 전환 효과를 내면서 미국한테 우위에 서면서 어떤 협상을 해나갈 수 있는 폭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연내 열릴 확률이 저는 많다고 보고요.
곽 대표는 북한 입장에선 이번 기회를 잡는다면 탄탄대로를 갈 수 있다며 대화판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대표는 연내 미북 실무 협상이 열리지 못한다면 모멘텀이라도 만들어서 내년 초에 회담을 갖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오늘로 2년이 됩니다. 북한은 이 발사를 통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 직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여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어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 7월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화성 15형의 사거리는 8,000마일, 약 12,874km로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발사 뒤 대기권 재진입에 필요한 능력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폴 셀바 당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지난해 1월 북한이 ICBM 기술과 관련해 진전을 보였지만 완전한 역량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재진입체, 발사대, 핵무기 생산시설을 계속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추가 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ICBM 역량의 진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한 보안 연구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력 완성 여부는 추가 시험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theory is that the North Koreans have presumably been doing work in laboratories to try to improve the
이런 와중에 북한은 연내 시한을 설정하며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새로운 길은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고 지도자의 발언인 만큼 허세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실제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My speculation is that he might do a satellite launch, might do a space launch, which of course would involve the
다만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크 실러 박사는 기술적 관점에서 화성 15형 미사일의 전반적 역량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everybody started, especially political scientists, said, yeah, well, they told us they have an ICBM. Now they have.
화성 15형은 기존에 선보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엔진 등의 설계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외부 도움 없이 단 한 차례 시험으로 성공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이런 견해에 공감하면서 화성 15형은 자체 개발이 아닌 외부로부터 엔진 획득에 성공한 뒤 쏘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향후 추가 시험을 감행해 실패할 경우 위협에 대한 신뢰성에 상당한 손상이 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isk they face is with the external audiences because the external audiences are going to know and aren't going to treat what North Korea's regime says.
따라서 북한의 새로운 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보다는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등 중거리 미사일에서 미국의 반응을 주시하며 점차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은 세계 각국의 외교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외교 지수에서 조사 대상 61개 국가 중에 49위에 머물렀습니다. 3년째 해외 공간 수의 변화가 없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민간단체인 로위 연구소가 27일 세계 각국의 해외 공관 수를 바탕으로 외교력을 측정한 글로벌 외교지수 2019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 등 총 61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해외에 운영 중인 공간의 수가 총 52개로 전체 49위,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총 52개의 해외 공간 중 47개 나라에 직접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등 전통적인 우방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 최근 미북 실무협상 장소를 제공했던 스웨덴,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대륙에는 11개, 아프리카에는 가장 많은 총 13개의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아프리카 지역의 자국 대사관을 거점으로 무기 거래와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무역 관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당시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3월 아프리카연합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I reiterate our desire for more African nations to apply concrete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북한은 이번 조사에서 중국 선양과 홍콩,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세 곳의 영사관을, 미국 뉴욕과 스위스 베른에는 다자간 외교를 담당하는 유엔 대표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로위 연구소의 글로벌 외교 지수 평가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16년에는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며 2017년 평가에서는 52개의 해외 공간을 보유해 전체 60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이후 북한의 해외 공간 수는 변동이 없었으며 순위는 47위에서 49위로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상당수 나라가 자국 내 북한 외교관 수를 줄이거나 추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에는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15명의 외교관이 근무했지만 올해 8월 현재 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대사도 추방돼 공석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페루와 쿠웨이트, 스페인, 멕시코, 이집트 등은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남아공과 우간다 등은 일반 외교관 숫자를 줄이면서 북한의 외교 역량이 축소되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중국은 대사관과 고위 대표부, 영사관 등 총 276개의 해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총 273개의 해외 공간을 보유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로위 연구소는 해외 공간 운영은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연관이 있다며 중국이 해외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일대일로 사업 등 세계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국의 경제적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부 예산을 삭감하고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해외 공관 직원을 철수시키는 등 외교 관계가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 외교의 핵심이 미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로위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프랑스가 총 267개의 해외 공간을 운영하며 61개국 가운데 3위, 일본은 247개로 4위, 한국은 183개로 13위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들이 시행돼도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은 극소수일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제3자 제재를 부과하는 이른바 원비어 법안은 차명계좌 개설 제한 조치가 담겨 강력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새 대북 제재 법안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극소수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는 상하원이 지난 회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 두 건의 대북 제재 법안이 실제 집행되더라도 극소수의 개인과 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원비어 법안으로도 불리는 브링크액트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원과 하원에 각각 계류 중입니다. 리드액트는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법안으로 올 회기 들어선 상원에만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CBO는 브링크액트 시행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기관 수는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 조치에 따른 광범위한 제한으로 인해 이런 추가 제재 집행은 극소수의 개인과 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리드액트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극소수일 것으로 CBO는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광범위한 제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CBO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링크액트가 강력할 수 있는 이유는 해외 금융기관에 미국 내 차명계좌 개설 제한 조치가 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명계좌는 은행들 간 국제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해외 금융 시스템 접근에 필수라는 겁니다. 브링크액트 시행 시 재무부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제재는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차명계좌 혹은 대리 지불 계좌 제한 또는 금지 조치입니다. CBO는 리드액트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돕는 불법 물질의 생산 또는 유통을 촉진한 개인이나 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 조치로 꼽았습니다. CBO가 추산한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 시행 비용은 각각 5년간 약 100만 달러로 전문 인력 확대와 제재 관리 등 행정 관련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CBO는 의회의 예산과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 산하 기관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의된 법안별 시행 비용 추산치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합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국제 적십자산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 2만 8천 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산은 피해 구호 활동을 내년 2월까지 5개월 연장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S는 지난 9월 2일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북한 주민 2만 7천 800명에게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IFRS는 지난 9월 27일 링링 피해에 대한 2차 구호 활동으로 함경남도 내 7,377가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게 비닐 방막과 주방용품, 이불, 위생용품, 수질 정화제, 물통 등 필수 구호품을 전달했으며 우선 지원 대상은 노인과 수유모, 여성 가장가구, 장애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당초 한 달 예정이었던 구호활동 기간을 5개월 연장해 내년 2월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지만 북한의 주요 식량인 벼와 옥수수가 떠내려가면서 식량 부족 사태가 더욱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고질적인 데다가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IFRC는 링링이 한반도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 9월 6일 긴급행동계획 명목으로 미화 5만 7천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 자금은 태풍의 경로에 놓인 황해 남북도와 평안남도, 함경 남북도 주민 2만 8천 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IFRC는 북한 전역 728동 1,774가구가 링링의 피해를 봤으며 151동 331가구는 완전히 침수됐고 121동 200가구는 부분적 파손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비상재해위원회는 링링으로 사상자 8명이 발생하고 농경지 4만 6,200헥타르가 손실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태풍으로 3명이 숨지고 농경지 7,100헥타르가 손실됐으며 16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담배와 설탕 등 소비재 품목의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활동을 위한 기계류 등의 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출 급감으로 적자폭이 커지는 등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무역센터 ITC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17억 9,906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15억 5,522만 달러에 비해 2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재 이전에 기록했던 약 20억 달러의 수입액에는 못 미치지만 제재 직후인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올해 북한의 대중 수입액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쌀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3분기까지 1,077만 달러어치의 쌀을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올해는 이 액수가 6,186만 달러로 약 6배 늘었습니다. 북한은 곡물 외에 소비재 품목의 수입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탕과 관련 제품이 3분기까지 2,990만 달러어치가 수입돼 전년도 1,994만 달러보다 약 50% 늘어났고 담배는 4,789만 달러에서 6,130만 달러로 약 28%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 1,892만 달러어치가 수입된 비누가 약 31%, 식물성 수지 등의 제품은 715만 달러의 수입액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가구류 제품도 3,590만 달러에서 4,572만 달러로 약 1,000만 달러가량 수입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일부 계층에게 필요한 소비재 품목의 수입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trouble for North Korean economy though is they're not importing any investment goods. So the longer-term future looks very dire.
소비재 품목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기계류 제품 등의 수입은 제재 등의 요인으로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계류 제품이 계속 유입되고 투자가 돼야만 산업이 유지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북한 경제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재의 여파로 북한의 수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 폭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3분기까지 대중 수출액 1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 적자가 16억 4,805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4억 달러의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1에서 3분기 기록을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제재 이전까지 북한의 1에서 3분기 대중 무역 적자 폭은 매년 3억에서 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마스 퀸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다음 달 2일에서 4일까지 일본을 방문합니다.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28일 성명을 통해 퀸타나 보고관의 일본 방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일본에서 정부 당국자와 의회 의원, 납북자 가족들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1950년대에서 1984년 사이 북송사업에 참여했던 제1한인들과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도 면담할 계획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성명에서 이번 방문과 관련해 일본 내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상황 개선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016년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다음 달 10일에서 16일 민간단체인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재발과 개발과 도쿄 또 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또 다음 달 9일에서 13일에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구출운동이 주최하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미국은 어제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아 미국 내 탈북민들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탈북민들에게 추수감사절은 기쁨만큼이나 아픔도 크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에 찾아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인들에게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시카고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데비 김 씨는 오전에 학교에서 하는 파트타임 일을 끝낸 뒤 오후엔 아버지와 함께 식사 모임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 자리엔 다른 탈북민을 포함한 한인들이 모였습니다.
저보다 좀 위에 언니들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저런 일상적인 얘기하고 감사 나누고.
미국에 온 지 5년이 된 데비 김 씨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하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북한이나 한국에는 없는 명절이라 처음엔 생소했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이제 미국이 처음 시작될 때 그때가 생각나고 그리고 또 좋은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감사를 나누고 그런다는 건 참 멋진 일이고 멋진 명절인 것 같아요.
미 동부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남성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족같이 지내는 분들이 있어서 또 그분들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같이 하고요. 소환 치는 뭐 해포도 나누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먼 데서 오는 가족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그분들랑 뭐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같이 뭐 그냥 수다 떠는 거죠. TV도 보고 같이 보고 영화도 보고.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날로 다가옵니다.
아, 내가 또 올해 이렇게 여기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미국에 와서 이렇게 이민 와서 이제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아직도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주변에 가족 같은 분들 만나서 이런 잘 살아가고 있구나.
역시 버지니아주에 사는 데브라 최 씨 가족은 다른 다섯 가족들과 함께 근교로 나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지금 여기 그 버지니아 여기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여기 킬데 물놀이장에 놀러 왔거든요.
추수 감사절 날만큼은 다른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데브라 최 씨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친척, 형제, 부모님 다 떨어져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같은 아픔을 가지고 같은 외로움을 가진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모여서 추수 감사절만큼은 다들 이렇게 세력을 같이 나누면서 세력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운 미국 생활에 모두들 잘 적응하고 있지만 아직도 잘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의 전통 음식인 칠면조 요리입니다.
저희가 몇 번 그거를 해봤는데요. 터키는 아직은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터키는 다들 아직은 노력하는데 아직도 적응을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서로 다들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북한 음식, 한국 음식, 미국 음식 다 다양하게 서로 부팀마다 다 준비를 했거든요. 푸짐하게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면서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폴 한 씨는 이날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 지금 일하러 갔다가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아유, 뭐 계속 바쁘죠. 계속 바쁘죠, 그냥. 아이고, 이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사는 게 하도 바쁘다. 그러니까 뭐 외로움이 뭐이지.
그럼에도 올해 추수감사절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 에스터 씨의 미국 영주권이 얼마 전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또 저녁에 쇼핑도 좀 가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가서 뭐 살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대비 삼아 가는 거죠.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을 가리키는 말로 미국 백화점이나 상점들은 이날 1년 중 가장 큰 폭의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탈북민들에게 추수감사절은 떠나온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제임스 리 씨입니다.
저희야 뭐
뭐 오고 갈 데 없는 어찌 보면 외로운 사람들인데 네, 북쪽 하늘 바라보면서 가족들 기억하고 지나간 일들 기억하면서 어찌 보면 좀 서럽게 보내죠. 솔직한 네. 심정으로요.
잠깐 잊고 순간 즐겁게 지낼 수는 있어도 늘 고향과 그곳에 있는 혈육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오면 그리고 보고 싶고 그들이 자꾸 기억나요. 어쨌든
네.
뭐 기쁨보다 아픔 마음 한쪽 구석에 아픈 것이 더 많죠.
네.
외로운 것은
네.
이 현실이
제임스 리시는 그래도 본인은 가족이 모두 함께 북한을 떠나왔기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와이프하고 아이들 두 명 있죠. 네, 다 데려온 사람들이죠. 그래도 혼자 계시는 사람들보다 많이 낫죠. 여기에 혼자 계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많이 위안되죠. 저는.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여대생 시절 북한 인권 행사를 시작했고 15년 후 인권 전문가가 된 한인 여성이 대북 정보 유입을 목표로 민간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의 밝기 그리고 달을 의미하는 단어 루멘은 어떤 자유도 주어지지 않은 암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유를 추구하고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갖도록 하자는 의미로 백지은 씨의 단체 이름입니다. 지난해 대북인권단체 루멘은 비정부기구로서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단체 설립을 예고했던 전 하버드대 벨퍼 백지은 연구원은 그러나 세상에 공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움직이고 자유롭게 살게 하자는 이 세 가지 전략이 백지은 전 연구원이 단체를 설립한 목적입니다. 백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현실을 인지하되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Helping to help them develop the skills that they critical thinking skills. 북한에서 그 성문 시스템이 되게 아직까지 strong하잖아요. 그래서 그 낮은 level에 태어난 사람은 막 they know they're poor. Like 그 성문 시스템을 이제 완전 그 break하고 싶은 거 목표면은 I'm poor, but I want better. That's step one. I want to be more wealthy 아니면 better. And 중요한 거는 I deserve that. 그래서 성부 생각을 individually and 더 중요하게 collectively 만들고 싶은 콘텐츠 두 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외부 정보를 잡혔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들이 곤경에 처하고 있는 만큼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는 기술 개발이 중요한 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연구원은 단체의 세 가지 전략을 이루기 위한 연구, 기술 개발, 연결 이 세 가지 활동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연구는 단체의 활동을 위한 것으로 연구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원하는지 어떻게 정보를 흡수하는지 연구도 중요하지만 정권이 어떻게 response하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연구하는 게 one thing. 두 번째는 그 technical development.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하며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에 관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기술 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단체 구성원들 가운데 북한 전문가들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만큼 진전을 이룰 것이고 현실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주민을 위한 정보 유입 이전에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국적자들이 자신들이 원한다면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백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 부문에 있어 이 단체는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내 정보 유입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아이디어가 선정되면 단체에 참여해 함께 일하게 됩니다. 현재 이 아이디어 공모 온라인 행사는 미국 내 법률 회사가 검토 중이며 미국과 유엔 등 대북 제재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범위 아래 올해 안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년구원은 단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모든 정보 유입 활동이 사전에 법률 회사의 자문과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2017하고 이제 이런 sanctions 썼을 때 그 북한 US sanction in North Korea 계속 또 쓰고 또 implement 할 때 they made the sanctions very very broad. 예를 들어서 미국 주민들이 다른 분들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apply 하지만 특히 미국 주민들이 북한으로 we cannot send anything that has commercial value or anything that could be resold for any revenue. 그러니까 이거 이제 I don't think
백년구원은 향후 5년에서 7년 안에 해외 북한 국적자들을 위한 정보 유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과 국무부의 대북 제재 그리고 유엔의 대북 제재 검토 등 거쳐야 할 관문이 있으며 제재 규정에서 예외로 적용되더라도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에는 10명의 북한 전문가와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고 백지은 연구원과 미국인 사무총장 외에 공개된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백지은 연구원은 지난 2016년 북한의 숨겨진 혁명이란 이름의 책을 펴내면서 북한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이 책에서도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백년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정도 북한을 공부하면서 인권과 안보, 냉전, 기술의 연관성 분야에 큰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많은 탈북자들과 전문가 면담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이 북한의 변화에 놀라운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념으로 대북 정보 유입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백년구원은 지금까지 7차례 미얀마를 방문해 독재 정권 아래 벌어지는 시민혁명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를 만난 후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모두 빌려 읽을 만큼 인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백지은 연구원. 백년구원은 하버드대학교 1학년 당시 탈북자 강철환 씨의 증언을 우연히 들은 것이 지난 15년 여정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백년구원은 당시 아주 작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독재 정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8년 하버드 대학교 내 북한 인권 모임을 처음 만들었고 당시 비유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고생하고 있지만 계속 힘내세요라는 말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구글사에 입사해서도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던 백년구원은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 케네디 스쿨로 돌아가 북한을 공부했고 2013년엔 23명의 학생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굴지의 기업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았던 백년구원은 종종 왜 좋은 직업을 두고 이런 활동을 벌이는지 질문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백년구원의 대답은 2008년 북한 인권 행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페이스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 남들 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이제 사람의 political ambition 때문에 하나님은 everyone 똑같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unequally 만든 상태에서 I always want to do something. 근데 그건 그 마음을 항상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 I had so many amazing opportunities. 그러니까 그 opportunities opened a lot of network and doors. Ordinary family 태어나서 이런 opportunities가 뭐를 할까. So 계속 이제 그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like voiceless people, 뭐 힘들거나 poor보다는 그 어떻게 그 목소리를 올리고 싶어도 그 정권이 막 어떻게 하든 악을 써서 shutdown하는 게 그런 나라가 많이 있지만 제일 심한 건 북한이고 내가 이 one life 갖고 그렇게 많은 자유를 이런 responsibility feeling이 있고 더 one more thing is, if we have a calling from the Bible, from God to say, you know, serve the people who are broken, 그거를 ignore.
백년구원은 2020년 단체 계획에 대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며 역시 비공개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7년 11월 29일 북한 공작원의 테러 공격으로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합니다.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칼 858편 보잉 707기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기착한 뒤 다시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는 당시 중동건설에 참여했던 근로자들과 승무원 등 11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29일 오후 미얀마 상공에서 무선 보고를 끝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5일 후 미얀마 해상에서 칼기 구명보트 등이 발견되면서 비행 중 폭발에 의해 추락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발표되자 미국은 즉각 1988년 1월 21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같은 달 26일 북한 외교관 접촉을 제한하고 일본 북한 간 특별기의 일본 기항을 중지했습니다. 1924년 11월 29일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가 인후암 수술 후 심장마비로 66살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오페라는 음악과 무용, 의상과 무대장치, 연기 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종합공연예술입니다. 오페라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지로 확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페라를 오늘날 위상을 갖추도록 만든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푸치니입니다. 푸치니는 이탈리아의 상업도시 루카에서 대대로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오페라 작가였던 아버지를 5살 때 여의고 외삼촌에게서 음악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푸치니는 정부 지원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할 정도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은 가난한 시절을 회상하며 만든 작품입니다. 푸치니의 인생을 바꾼 것은 18살에 관람한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였습니다. 푸치니는 아이다 공연을 본 후 오페라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푸치니의 대표작으로는 라보엠, 토스카, 나비부인 등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